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현재로선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보급과 지속 역량과 관련해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구매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수백만 발의 로켓과 포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실제로 구매가 이뤄졌다는 징후는 없고 당연히 이들 무기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징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 구매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5일 미국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실리 내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구매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 또 다른 거짓 정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주권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은 주된 것은 주권이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모든 행동은 돈바스에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해방을 위한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모든 군사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비무장 제한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무결성과 안전 또는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안보리 회의는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포격전이 계속되면서 방사능 참사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렸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자신의 자포리자 원전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원전 주변의 비무장 보호구역 설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러시아 관리가 오늘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데니소프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두 정상이 9월 15일과 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트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데니소프 대사가 이번 회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앞서 지난 2월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으며 시 주석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2년 만에 첫 해외 순방입니다. 시 주석은 우즈베키스탄에 앞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가 7일 오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군 핵전력의 준비 상태를 보여주고 미국의 핵 억지력의 안보와 효과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강요회의에 앞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가 그곳에 있다면 나는 분명 그를 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임시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북한 지도부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북한 로켓과 포탄 구매 보도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강제 실종과 관련해 북한에 총 362건의 통보문을 보냈지만 북한 당국은 단 한 건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목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도 맑겠지만 함경북도는 밤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 22도에서 30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북한 정권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황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의 자리에 나올 것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7일 도쿄 일본 외무성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올해 들어 북한이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런 행동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모든 나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2017년 이후 처음인 7차 핵실험을 준비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핵실험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군사적 태세에 대한 조정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문도 열려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면 그 단계별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상호 신뢰 구축 등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윤 대통령의 이 제안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비핵개방 3천 구상과 다를 게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북핵수석대표가 대면 회담을 한 것은 지난 7월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 사전 조율차 만난 뒤 약 두 달 만입니다. 이번 회담은 또 지난 1일 미 하와이에서 열린 세 나라 안보실장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린 겁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일 종료된 미한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 등을 빌미로 전략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이어서 회동 자체가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한미일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지시켜야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은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도록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나라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과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한일 안보실장 하와이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지난 6차례의 핵실험 때와는 차별화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 나라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일 대표들은 이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22 서울 안보대화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경우 누리게 될 혜택은 무궁무진한 반면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치러야 할 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관은 세계 54개국과 유엔, 유럽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세계 국제기구의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와 한국형 삼축 체계 등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과 우카 마사미 일본 방위 심의관이 오늘 서울에서 비공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은 한국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 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는데 한일 국방차관의 양자 대면 회의는 2016년 9월 이래 6년 만에 성사된 겁니다. 신 차관은 회담 후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의 공감에 따라 개최됐다며 양측은 한반도와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쥐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선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또 양국 간 군사 현안인 이른바 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양국 국방협력과 발전을 위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 문제를 실무 수준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초계기 논란은 2018년 12월 20일 한국 통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 대항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항의한 사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재가 효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군사 장비를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는 행위가 제재 위반이냐는 질의에 그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would violate UN sanctions on the DPRK by doing this. Multiple UN security.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모든 무기와 관련 재료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10여 년 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런 금지 규정을 부과했다면서 모든 유엔 제재 위반은 심각한 것이지만 특별히 우려되는 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런 조치를 표류시킨다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5일 미국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가 수백만 발에 달하는 북한제 로켓과 폭탄을 구매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포탄 등 무기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도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며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is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millions of rockets and artillery shells from North Korea for use.
그러면서 이번 구매는 러시아군이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보급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러시아에 책임을 물려야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관리는 이날 BOA에 동일한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We do have indications that Russia has approached North Korea to request ammunition.
라이더 대변인은 현재로선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보급과 전투 지속 역량에 있어 러시아가 저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그런 점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한다며 그들이 북한에 접촉하고 있는 사실은 전쟁의 지속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구매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감지한 건 수백만 발의 로켓과 포탄이라며 이것이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라고 답했습니다.
On the scale of this potential purchase by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I mean,
다만 아직 실제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징후는 없다며 따라서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를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We are choking off Russia's military supply chains. For example, Russia has to rely on North Korea, as you all heard.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를테면 러시아는 우리가 모두 들은 대로 북한과 이란의 군사 장비를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인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19일 러시아가 모하제르 6, 샤헤드 129 등 이란제 드론을 실어 날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이란과 북한의 핵협상이 향후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모두 심각한 문제이자 세계뿐 아니라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안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Both North Korea with a nuclear weapon and Iran with a nuclear weapon are things.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고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 가할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파텔 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커비 조정관도 이란과 북한 핵협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란 핵합의 JCPOA는 이란의 핵무기 역량 추구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그것만 다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JCPOA is to deal with the Iranian pursuit of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이어 JCPOA는 이란의 다른 악의적인 활동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핵무기 역량 성취를 예방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다른 악의적인 활동뿐 아니라 북한이나 북한의 핵 야용 문제도 JCPOA에 포함되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On North Korea, we've said and we continue to say we're willing to sit down and talk.
하지만 북한은 아직 관심을 보이지도 관심을 표명하지도 않고 있으며 무기 실험과 훈련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이 아닌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마주 앉아 외교적 접근을 추구할 기회를 환영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동맹인 한국에 대한 조약의 약속도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에 제기하는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비태세를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러시아가 북한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두드러진 북러 밀착 관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노동인력 파견 등 양측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최근 무기 거래는 두 나라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밀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You know, clearly, if from now on Russia is going to be getting military support from North Korea, then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북한은 경화 획득에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의 약속까지 얻어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 무기 판매를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무기 거래는 북한의 추가적인 경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북한산 무기 구매를 금지한 것도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과의 연관성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최근 북한 무기를 구매하면서 이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도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던 러시아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핵심 요소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박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06년 10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는 무기 관련 제재 대상을 기존의 대량 살상 무기를 넘어 탱크,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재래식 무기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사들이고 있다고 새롭게 비밀에서 해제된 미국 기밀 정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장에 따른 안보 위협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방인 러시아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두 지역 재건 사업에 건설 노동자 파견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백톨 미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정황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측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북한의 병력과 노동자 파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무기 보급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f that is in fact the situation, then Russia is in a pretty bad situation right now.
자체적으로 로켓과 포탄 생산 역량을 충분히 갖췄으며 벨라루스 등 인근 우호국을 통한 보급도 가능한 러시아가 운반이 쉽지 않은 북한에서까지 무기를 수급해야 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입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장기간 정기적으로 무기를 공급한다면 이를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이 시리아 내전 당시 미사일과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는 물론 기관총과 소총, 방사포, 탱크 등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판매했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에도 재래식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의 이런 무기 거래는 암거래로 수익이 불법 금융과 돈 세탁을 통해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김정은 금고로 들어가지만 러시아와 거래는 정부 간 직거래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톨 교수는 이런 거래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준수보다 자신들의 무기 확보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 편에 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찌감치 북한 측을 접촉해 무기 지원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도 러시아가 많은 양의 포탄과 로켓을 전장에 쏟아붓는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장 확보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y don't want Russians to be killed because that's making the war very unpopular even in Russia.
베넷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가 현재 전투 병력 충원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시설 복원을 위한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손실이 발생해 전쟁에 대한 국내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등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인력을 충당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관심사는 러시아 지원에 대한 반대 극부일 것이라며 제재로 인해 유류 부족을 겪으며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경화보다는 러시아산 유류나 무기 기술 지원을 더욱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기를 판매하는 건 유엔 안보리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라고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또 신임 영국 총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알레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6일 북한이 과거부터 소형 무기를 해외에 팔아 수익을 얻으려 하는 등 무기 판매에 적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of course, in the past has been a supplier of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으로도 활동했던 모건 전 대사는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와 동서센터가 공동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구매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현재 자신은 전문가 패널 조정관이 아니고 평가할 독립적인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전에도 무기를 판매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f it could, I'm quite sure that the DPRK would sell arms to whoever would take them. Of course, it'd be.
모건 전 대사는 북한은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든 무기를 팔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물론 그것은 유엔 안보리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5와 2009년에 채택한 1874호 등에 따라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은 5일 미국 정보당국의 해제된 기밀정보를 인용해 군수 공급망이 막힌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까지 눈을 돌려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왔고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같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내에서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치가 나오는 것을 막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판적 관여 정책 기조 아래 북한 주민이나 정부와의 관여의 틀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등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때마다 이에 대응해 대북 정책의 변화를 추구해왔다며 현재는 북한이 개발 중인 새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British policy has been
모건 전 대사는 그러면서 영국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대북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know her views from her time as foreign secretary. And we know that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외무장관 재직 시절에 북한 비핵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모건 전 대사는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과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 remember a meeting with economic officials in which I
모건 전 대사는 북한 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북한 주재 대사로 근무할 당시 북한 측이 경제 문제 관련 협의에서 제공한 대부분의 통계가 쓸모없는 자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자들은 적들이 우리를 상대로 통계 자료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영국은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경제와 농업 분야 개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북한 측에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투명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 경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신청한 영양물자와 관련된 대북 반출 신청 한 건을 지난달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이전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 지원물자 반출은 7건이었고 이번 건은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겁니다. 통일부는 단체 측 요구와 사업 성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품목과 신청한 단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해당 물자가 실제 북한으로 반입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반출 승인이 이뤄진 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정치적, 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추가 협의를 예고했습니다. 역내 주요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미국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진지한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 could just take a step back and provide a little bit more context arou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what it means for
커비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고할 가능성이냐는 질문에 한 걸음 물러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것이 우리의 한국 동맹에 어떤 의미인지 맥락을 짚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법 제정 절차가 시작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와 공급망 복원, 경제성장을 포함해 우리가 직면한 주요 도전을 해결하는 데 대한 한국의 긴밀한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북미 생산 차량과 생산업체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 미 에너지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고 무역 규정과 관련된 질문은 미 무역 대표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초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법이 한국산 전기차를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를 들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1일 열린 미한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 NS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며 역내 매우 긴밀한 경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헌신을 공유하고 전기자동차 제조와 사회기반시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한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최근 두 나라 사이의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6일 VOA에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급망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estrictions on the tax credit were really primarily aimed at...
스나이더 국장은 세금 공제에 제한을 둔 것은 주로 중국 제조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현재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러한 노력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네시스 GV60 등 5종의 전기자동차들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 일각에서는 미한 군사 동맹을 넘어서는 경제 동맹을 강조하던 바이든 정부가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생겨난 장애물들은 바이든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과 상충한다며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 간에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mpediments that are generated by the legislation are contrary to the overall.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시오코 고토 윌슨 센터 연구원은 지난 연말 중국발 공급망 쇼크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확충을 경제 정책 1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dea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to become more resilient.
이 같은 구상은 앞으로 미국이 에너지 시장에서 외부 충격에 더 강한 회복력을 가져야 하고 유럽, 특히 독일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토 연구원은 전기차 문제를 양국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토 연구원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파트너십 유지가 백악관의 포괄적인 목표일 것이라며 한국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은 양측 간의 무역 갈등만 더 격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텐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FTA에도 예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FTA requires for equal treatment between US and Korean products.
FTA는 미한 양국 제품에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지만 국가 안보와 환경에 관해선 예외를 두며 미한 FTA의 자동차 관련 규정에서는 두 가지 예외가 모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스텐거론 국장은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한국 측에 이런 예외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양국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당국자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직접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6일에는 안덕근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도착했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한동맹이 결국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hat I do not detect is an absence of goodwill.
스나이더 국장은 양측의 선의가 부족해 보이진 않는다며 친구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미 의회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텐거론 국장입니다.
Between now and the November election, Congress just simply isn't going to be in session much.
지금부터 선거가 열리는 11월 8일까지 의회 회의가 많지 않을 것이고 10월 말까지는 모두가 유세 현장에 나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긴 어려워 보인다고 스텐거론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고토 연구원은 한국이 11월 중간 선거 이후 전기차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ostpone this until the end of the elections. Re-engage in dialogue in November.
고토 연구원은 지금은 의회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중간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기라며 선거가 끝난 11월 이후에 대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1980년 이후 강제실종과 관련해 북한에 총 362건의 통보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그러나 북한 당국이 단 한 건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77차 유엔총회 제출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1980년 이후 지난 5월 13일까지 강제실종과 관련해 총 112개 나라에 59,600건의 통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에 보낸 통보문은 지난 1년 동안 32건이 늘어 총 362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응답하거나 해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지난 2015년 5월에 북한 당국에 방북 조사를 요청한 뒤 가장 최근인 2020년 3월에 이를 다시 상기하는 소환을 보냈지만 북한 정부는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제3국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강제 송환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국내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돌보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비협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색 활동을 포함한 조사 결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국제사회는 강제 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을 지낸 전문가들은 VOA에 북한은 전시, 전후 납북자에서부터 최근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국내 정치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강제실종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6일 BOA에 이번 보고서는 비협조로 일관하는 북한 지도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을 특정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360건 중에서 한 건도 북한이 강제시정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나 해결한 사례가 없다. 이제 그런 것도 또 역시 그 트렌드가 이어갔다는 거에 또 문제이고, 계속 이렇게 북한이 이 WGI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무대응으로, 무관심 무대응으로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그 WGI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보고서를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하반기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그리고 미북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 관련 입법 여부입니다.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장기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6일 개회했습니다. 이어 하원이 오는 13일부터 하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의회 하반기 활동은 올해도 새 국방수권 법안과 각종 예산안 처리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8일 중간선거가 겹쳐 연말까지 의회가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관련 사안이 가장 주목됩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이 주도해 작성한 조항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문구만 담겼습니다. 상원은 곧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상원과 하원은 조정 합의를 통해 국방수권 법안 최종안을 마련합니다. 하반기 중 오토원비와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됩니다. 공화당의 로포트만 상원 의원이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6월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원에는 아직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포트만 의원은 지난해 이 법안에 국방수권법 포함을 추진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같은 시도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하반기 각종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국무예산안이나 국방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은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중 의결 가능성이 높은 안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상원의 법안은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원의 유사 법안은 아직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 하원에선 공화당의 영킴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법안으로 북한인권법이 오는 9월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는 미의회 117대 회기가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한 의회 내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의회 산하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6월 개최한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 점검청문회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스미스 의원 등 미 의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하는 움직임이 한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과 관련한 의회 내 논의 여부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회를 상대로 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 관련 논의가 의회 내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이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교의 부모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북한 인권유린 실태 고발을 위한 연대를 다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북한 인권유린의 상징이 된 오토 원벼의 부모로부터 자택 초청을 받아 오는 1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는 5일 BOA와의 통화에서 13일부터 시작하는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원벼 부모에게 면담을 요청했었다며 좋은 소식을 전해들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오토 원벼하고는 그 사고 직후 이제 북한하고 북한에서 일어난 그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좀 그 조언도 듣고 또 연대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연락을 피해 왔었거든요. 저요 자택으로 초청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고 또
그러면서 원비어 부모에게 동생 죽음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을 방안, 특히 북한의 자산 동결 등 재판 사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북한하고 상대를 해서 소송도 하고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겼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좀 조언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목소리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상식성이 있으니까 원비어 가족들하고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아들이 지난 2016년 1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숨지자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북한에 5억 133만 달러를 배송하도록 판결했고 원비어 부모는 지난 1월 뉴욕주 감사원이 압류한 북한 조선 광선은행의 동결자금 24만 달러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5일 BOA와의 통화에서 이 씨의 자택 초청 등 면담 관련 질문에 이 씨를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원비어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한국 국민의힘 의원이 동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 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합니다. 총회에는 하태경 의원 외에 지성호, 홍석준, 항보승희 의원과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황우여 상임고문, 권인경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가합니다. 이래진 씨는 11년 만에 워싱턴에서 총회가 열린다고 들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동생의 죽음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고 북한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 전까지 동생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3일 만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도 이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북한을 방문하는 민주 세계 시민들이 좀 더 안전을 보장받는 그다음에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엔 연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엔의 존재 이유를 내가 연설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달라.
이에 사이먼 보고관은 유족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연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이래진 씨는 전했습니다. 이 씨의 동생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근무 중 실종됐고 하루 만에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피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해양경찰은 이 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9월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한국의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대준 씨 사건을 다루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무장하지 않은 한국 시민인 이대준 씨가 북한이 통제하는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 해군에 의해 처형당했다면서 문 정부는 평양을 향한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 씨가 탈북하려 했다는 의심스러운 주장을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자료 수집차 지난달 29일 첫 방한한 살몬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6일 탈북민들의 교육과 지도력 향상을 지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2명을 선발해 영국의 유명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제공할 예정인데 전문가를 양성해 탈북민과 북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커넥트 북한이 6일 영국 의회 상원 건물에서 탈북민을 위한 자유 활성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출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세계 최초의 사회 리더십 장학금 제도라면서 변화를 만드는 탈북민들의 교육과 지도력 향상을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대학 학위 취득과 특성화된 사회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도자가 돼 다른 탈북민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미치도록 하는 것이 목표란 설명입니다. 단체는 이를 위해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에든버러 대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탈북 학생 2명에게 1년 과정의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비 전액과 연간 15,000파운드, 미화로 17,000달러에 달하는 생활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란 겁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콜럼 하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교육의 장벽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에든버러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예진 디렉터는 탈북 학생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탈북민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도록 이 기회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모든 탈북민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 출범 행사는 영국 유엔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과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가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고 주최 측은 VOA에 전했습니다. 북한 출신인 이 디렉터는 이날 행사 뒤 VOA에 첫 탈북 장학생은 올해 선발 과정을 거쳐 내년 9월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나중에 북한 사회나 이제 한국 사회나 어디든 다시 돌아가든지 그 미래의 그 리더들로서 앞으로 좀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좀 더 나아가서 북한이 만약 열렸을 때 이분들이 또 첫 계기가 돼가지고 북한에 직접 나가서 좀 큰 인물들 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어요.
이혜진 디렉터는 학업 지원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언어와 정신건강 상담, 진로에 관한 1:1 멘토링 지원도 할 예정이라며 탈북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connectnorthkorea.org입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33년 9월 7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부인 앤 불린 왕비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6명의 왕후를 두면서 궁정 암투와 후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생모이자 헨리 8세의 왕후였던 앤 불린은 엘리자베스가 2살 때 간통죄로 사용됩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25살에 왕위에 올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독신으로 살며 44년간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처녀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할 당시 영국은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 등 종교 갈등과 경제 불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신은 한 분이라며 구교와 신교 간 종교 통일을 이룩합니다. 또 유럽을 주름잡고 있던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 스페인을 무찌르고 영국을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단호한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1년 9월 7일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서 제1회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개최됩니다. 이틀에 걸쳐 열린 이 행사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관광객을 오랫동안 붙잡아들 목적으로 고안된 행사였습니다. 제1회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열리기 1년 전인 1920년 9월 25일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 사업가가 비슷한 행사를 개최해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에 착안해 시작된 것입니다. 1921년 9월 7일 열린 미인 선발대회는 50%의 관중들의 환호와 50%의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반영됐습니다. 이날 대회에 출전한 후보들은 해변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또한 후보들의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8명의 여성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영예의 1위는 워싱턴 DC의 대표로 출전한 고등학생 마거릿 고어양이 차지했습니다. 키 155cm, 몸무게 49kg의 체형을 가진 미스 아메리카 고어양의 탄생은 이제 얼굴만이 아니라 몸매까지 미인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